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으면서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몰락해가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예배하는 하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가 뭐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쇠퇴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주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매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작 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 귀를 여전히 귀를 기울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일으키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뭐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질 때 야, 저 교회가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7천인을 남겨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 못지않은 심각한 영적 질병과 죄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그런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런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여호람은 이제 8장에 가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요람 나중에 요람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이 이제 여호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저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요. 그때 아합이 옷을 찢으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열왕기를 따라 읽는 독자들은 이제 이 아합의 자녀들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여호람은 아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곧바로 3절에서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에게 내려져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라 행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대상에게 굳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없는 그것을 조금 덜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혹시라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르호보암의 영향 아래로 들어갈까 봐 북쪽에다가 금 송아지,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해 낸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제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죄인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했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호람이 이러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압이 아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인데요. 본래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호람은 곧바로 모압을 칠 계획에 돌입을 하는데요.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또 7절에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요청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이 요청에 응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면서 응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동맹을 맺고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에 이제 압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이다. 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여로암을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켜 인척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와도 친하게 지내고요. 또 이제 여호람과도 아하시야의 형제 이제 아합의 아들 다른 아들인 여호람과도 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당시 국제 정세에 따른 그런 국가 이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의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을 정벌하는 그 군 전투에 참가했다가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여호람의 지원 요청에 똑같은 태도로 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에돔까지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는 일에 동참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또 7일 만에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 아합의 아들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생각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함께 갈 때도 미가야라는 선지자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 예언대로 아합은 전투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억 때문인지 여호사밧은 지금 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내일 묵상하기 본문을 묵상하는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와서 이 하나님의 이들이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내가 이 여호사밧이 아니면은 너를 만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여호람에게 말을 하면서 만나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주게 되는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는 이 아합의 아들들, 이 자손들의 어떤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또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오므리의 집안, 이 아합의 집안이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되어져 심판이 잠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도 심판 당하는 것은 뭐 그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오므리의 집안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는 이 오므리의 집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여호사밧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오므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다 가문도 오므리의 집안과 함께 망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열왕기를 전체를 보면 함께 망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 가문의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 어쩌면 이것이 현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고자 해서 여호람과 어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람과 함께해서 맞이하게 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온 군사와 가축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아합 가문의 그런 운명에 함께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죽음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에게 또 길이 열리게 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 어둠의 관계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여호사밧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알기를 힘쓰게 된다면, 멸망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뭐 우리도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 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는 잠시 잠깐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멸망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듣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듣고 생명의 빛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